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뮌헨의 대형 상가에서 총격으로 인해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2일 뮌헨의 올림피아 쇼핑센터에서 일어났으며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현재 경찰은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독일 현지 언론 등은 테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총격을 가한 범인이 3명이라고 전했으며 일부는 범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기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시설은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독일에선 아프가니스탄 난민인 17세 소년이 달리는 열차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테러 범죄를 저질러 두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다섯 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라이스 보좌관의 중국 방문은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라이스 보좌관이 이번 방문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해 남중국해와 경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의 리홍오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과 리 외무상의 만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웃나라 멕시코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멕시코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멕시코에 대한 공약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가 그와 같은 장벽 설치 비용을 낼 리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웃이고 친구이자 가족이라면서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 확대와 신설 항공로 개설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로운 핵 순항 미사일 개발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순항미사일 1,000기가량을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지자들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미래의 미국의 핵 정책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 앞으로 30년간 거의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에 따라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200억 달러 지출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무기 선제 사용 포기 정책을 공식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에 저항하는 오키나와현 지사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기지 이전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장을 22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함으로써 일시 중단됐던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법정 공방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일 정부는 후텐마 미군기지를 현내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경제 규모가 지난해 소폭 감소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토요일인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죠. 이 한국군 당국은 이 가운데 두 발은 노동미사일이고 한 발은 스커드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에서 북한이 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노동미사일 두 발과 스커드미사일 한 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엔 왼쪽엔 스커드미사일, 오른쪽엔 노동미사일이 각각 실려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맨 오른쪽에 흐릿한 미사일을 노동미사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시 한국 군당국은 스커드 계열 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을 뿐 각 미사일이 몇 발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의 지난 1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스커드 또는 노동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등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군당국은 19일 발사된 한 발의 스커드 미사일이 30km도 상승하지 못하고 초기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기폭장치 실험은 통상 하강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0일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며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 즉 기폭장치를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중 폭발이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전자기파, EMP탄 실험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MP 실험은 핵폭탄과 전자기파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를 수킬로미터 이내 상공에서 의도적으로 폭발시키는 실험입니다. 핵 EMP 탄두는 공중에서 폭발할 때 강한 X선이나 감마선 등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 시스템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사드라든지 배치가 되면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될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핵 EMP라고 불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핵 EMP. 고도 30에서 수백 킬로미터 고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X선이라든지 감마선 등이 발생하는데 그게 반도체 등 해가지고 그런 전자 부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핵 EMP 공격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뭐 부산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성주와 이런 지역까지 EMP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드라든지 그런 전자기술 레이더들을 북한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14년 3월 숙천 지역에서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를 통한 EMP 폭발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해 7월 당시 미국 CIA 국장이 미 의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2004년부터 EMP 기술 개발을 해왔다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EMP탄 실험에 성공한다면 대공 방어망을 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EMP탄 실험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군당국 역시 북한이 이번엔 핵 기폭장치 실험에 실패했지만 또다시 언제든 이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이 탄두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 행동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다음 달 발표될 올해 일본 정부 방위백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1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 개요에는 북한이 미사일 탄두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 기술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의 지난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과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위백서는 북한이 전반적인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이후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확정해 다음 달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판 방위백서에는 북한 외에 중국의 남중국해 행보에 대한 비판도 담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주변 수역에 진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 공군기가 이전보다 남하에 비행하는 등 센카쿠제도 부근에서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 등 고압적인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일 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1개 포대가 훈련을 위해 최근 한국으로 전개됐습니다. 이 포대는 지난 13일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현재 전북 군산에서 한국군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군의 패트리엇 부대가 바다를 통해 한국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주일 미군 방공 전력을 유사시 신속하게 한국으로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둔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각국의 이행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이행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함지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중국의 이행 보고서가 이제 어제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2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는 마지막 나라인 중국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예.
예, 중국은 지난달 20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유엔이 정한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이 6월 2일인 걸로 알려졌는데 20일 날 제출을 했다면 좀 늦게 제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가 5월 27일 가장 먼저 제출을 마쳤고요. 이어 미국과 영국이 5월 30일에 제출했는데
예.
중국은 이들 나라들에 비해 이어서 그 네 번째로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그 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얼마나 이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이행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먼저 중국의 이행 보고서 분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금까지 공개된 상임이사국의 이행보고서는 그 한쪽을 낸 러시아를 제외하면
예.
대부분 그 10쪽 안팎이었는데요. 중국은 6쪽으로 분량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적진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중국 정부는 6개 항목으로 그 나눠서 이행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예.
우선 안보리결의 2270호를 지지한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또 2270호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에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이행 보고서는 그동안의 제재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네, 먼저 군 관련 분야를 보면요. 중국 정부는 모든 무기와 그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또 무기 생산과 유지 보수와 관련한 훈련이나 조언, 그 서비스 제공 보조 활동 등을 그 일절 못하도록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그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비롯해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 북한 군인과 경찰 조직에 대한 그 훈련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아울러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가 그 핵개발과 관련되거나 그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그 물질이나 원료에 대한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제재를 이제 포함시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금융 제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군요.
네, 중국 정부는 그 기존의 대북 결의 2087호와 2094호는 물론 그 이번 2270호에 그 이름을 올린 제재 대상자에 그 중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대량 살상 무기나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그 어떤 금전적 지원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았고요.
예.
또 2270호에 명시된 대로 그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신규 지점 개설과 그 반대로 중국 은행의 그 북한 내 지점 개설을 금지하고 중국 내 기존 그 북한 은행 지점도 폐쇄하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또 북중 무역에서 그 중국 내 공적 사적 그 금융 지원에 대한 그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교역 분야에서 어떤 제재를 담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중국은 그 광물 수출이죠. 그중에서도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리우 등을 그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그러나 민생과 관련한 부분은 그 제외됐다고 밝혔고요. 2270호에 명시된 그 항공유 수출 금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또 원양해운 관리회사죠. 그 OMM 그 소속 선박의 입항 금지를 확인하고 북한 선박의 대여, 운영, 소유 등도 그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북한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부분도 이행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행보고서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이번 보고서에 중국이 포함시킨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보고서가 유엔이 정한 제재를 각국이 얼마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중간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건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중국이 그 한반도와 북핵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 이런 부분도 이번 보고서에 중국은 포함을 시킨 것 같군요.
네, 중국은 그 전체 이행 보고서를 그 6개 항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네.
사드 반대는 이런 내용 안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제재가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고 그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앞서서 이제 공개된 다른 나라들의 이행 보고서에 이렇게 뭐 사드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한반도에 대한 입장, 자국의 입장,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유엔은 그 21일 그 현재까지 그 27개 나라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예.
사드나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행 보고서의 목적이 그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제재 이행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중국의 사드 반대 표명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내용을 취재한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연탄이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1위였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6월 교역액이 전달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기간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9천만 달러로 전달인 5월과 비교해 20.1%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두 달째 줄었다가 6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교역액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도 약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0%, 대중 수출은 약 2억 1천만 달러로 19.8%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이 기간 모두 8,700만 달러치가 팔렸습니다. 또 편물이 아닌 의류 제품이 4,500만 달러로 2위, 그리고 철광 제품이 2,200만 달러로 대중 수출 3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북한과 교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품목은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기차와 자동차 관련 제품으로 약 2,5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보일러 관련 제품 2,400만 달러, 3위는 2,1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된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었습니다. 대북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히토류, 금, 바나듐, 티타늄은 이 기간 북중간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항공유는 이 기간 중국이 2만 3천 달러어치를 북한 측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는 교역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는 약 14만 달러치가, 그리고 쌀은 110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경제 규모가 지난해 소폭 감소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확대 등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분석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북한 경제가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겁니다. 또 1.1% 마이너스 성장률은 2007년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북한 경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마이너스 0.9%와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1%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북한의 건설업이 성장세가 확대됐지만 농림업과 광공업, 전기가스 수도업 등이 부진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김화용 차장입니다.
농림업 비중이 큰데 가뭄이 심해서 이제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광업 같은 경우는 석탄 생산은 좀 늘었지만 이제 철광석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은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생산이 줄면서 2.6% 감소했고 제조업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모두 부진함에 따라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가스 수도업은 12.7%나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수력 발전량이 줄면서 철강, 기계 등의 생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농림어업의 성장률도 2014년 1.2%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0.8%로 돌아섰습니다. 축산업과 어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벼와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이 가뭄 때문에 줄어든 탓입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면서 4.8%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정부 서비스, 도소매업,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0.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미화로 약 303억 달러로 한국의 2.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GNI는 1,220달러 정도로 한국의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1인당 GNI를 비교하면 2014년엔 한국이 북한의 21.3배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그 비율이 22.2배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상품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 교역 규모는 남북 교역을 제외하고 62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나 줄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철광석 등의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의 무연탄 수입 등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대외 무역 규모 격차도 지난해 154.1배로 144.3배였던 2014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은행의 이번 결과가 북한 경제 시장화 진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장마당의 숫자가 200개에서 400개로 늘어났거든요. 품목도 늘어나고 장마당의 참여자 숫자도 늘어나고 또 유통 마진이 이제 이전보다도 또 많이 증가했다는 이제 탈북자들의 증언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유통 산업 분야의 어떤 성장이 GDP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경제 성장률 등 각종 경제 통계를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국가정보원과 코트라 등으로부터 북중무역 통계 등의 기초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마당 활성화 현상이나 북중 국경 지역의 밀무역 현황 등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김화용 차장은 기초자료가 많지 않아 북한 통계를 추정하는 데 약점이 있지만 이번 발표 내용엔 북한 시장의 증가 현상도 반영됐다며 큰 흐름은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1일 밤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배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북 전단은 민생을 외면하고 스커드와 무수단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단과 함께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USB 1,000개, 소책자 500권도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에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는 미국의 인권재단 HRF 회원 10명도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시행령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시행령 안에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 요구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예.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은 11년 전에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금년에 3월 2일에 통과됐고요. 3월 2일 통과된 이후에 바로 3월 3일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검토를 하며 40일간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고 지금 이 입법 예고 기간에 수납하고 민간 단체로부터 이렇게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 검토 가운데 저희들이 민간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단체들이 시행령 제정안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 남북 인권 대화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11년 만에 제정된 법이다 보니까 미약하나마 통과된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그 북한 인권법의 목적은 북한 주민 또 북한 국적을 벗어난 탈북 주민에 대한 보호인데 북한 주민에 대한 명시를 북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탈북한 우리 탈북 국민에 대해서는 보호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인권대화 조항이 있는데 이 남북인권대화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북인권대화에서 정치범수용 소속방 문제랄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대화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 내 강제 북송자 문제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말 그 처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했던 북한 인권법안에는 제3국의 탈북민들이 보호 요청을 했을 때 대한민국 공관이 이메일이나 팩슬로도 요청을 하면은 다 공관원들이 가서 보호를 하고 우리나라 입국을 돕는 걸로 됐는데 이게 이런 게 다 빠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 인권법 제3조에는 그냥 북한 주민이라 하면은 북한 이북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는 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이 명칭, 즉 북한 국적을 벗어난 일시적으로 벗어난 북한 주민도 보호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북한 인권단체들이 시행령 제정 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북한 인권법 제정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해서 통일 전후에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해자들에게는 형사적 처벌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고 북한인권기록보전소는 법무부에 두기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서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자고 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떤 조건에서 돼야 되는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인권단체와 협력이 되어서 돼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행령에 북한 인권 민간 단체와의 협력 당을 명시하라고 좀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 북한 인권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 정부는 지금 공적인 연석 회의 또 토론회 또 비공식적인 미팅 등을 자주 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 제3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너무 좀 의식하고 있는 듯한 전 느낌을 받았고요. 저희들은 민간단체는 비정부기구로서 국제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이건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하도록 하고 탈북자 보호하는 데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라고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정부와 또 인권단체와 그 어떤 논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뭐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에서는 항상 그 립서비스인 듯한 느낌이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이것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통일부에서 이것을 저희 민간단체, 북한인권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이 일을 답변을 주겠다라고 오늘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혹시라도 통일부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을 시민사회와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강력한 촉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법화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29일부터 6월 8일 40일간 그 입법 예고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조정하는 통일부가 이제 조정하는 관계에서 법무부 시행 규칙을 운운 중에 있는데 이 운운 과정에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또 외교부를 상대로 또 청와대 또 외교안보 수석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일까지 계속적인 면담 요청 또 제안을 계속적으로 하고 당장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통일부 앞에서 탈북민 보호조항 없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가치가 없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시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였는데요. 한국에서 입법 예고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판 뒤에 수동펌프를 설치해 깨끗한 물을 끌어오는 방식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벨트훈게르히읍회 세계기아원조의 울리크 슐랭커 대변인은 지난달 강원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새로운 식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슐랭커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21만 유로, 미화 23만 달러라며 사업은 오는 2017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평안도 운산군과 향산군, 구장군과 강원도 안변군에 우물을 판 뒤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슐랭커 대변인은 새로운 식수 사업을 포함해 올해 북한에서 140만 유로, 미화 155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세계기아원조는 안변군과 구장군에서 폐수정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원한 자금 150만 유로, 미화 170만 달러로 지난 2013년 2월 시작된 이 사업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입니다. 세계기아원전은 또 독일 정부가 지원한 85만 유로로 지난해 10월부터 북한 농촌 지역에서 재난 대비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지원한 150만 유로, 미화 170만 달러로 지난 2015년부터 채소종자 생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품질 좋은 종자를 농민들에게 지원해 식량 사정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등 5개 도 3개 지역에서 배추와 토마토, 고추 등 10여 종의 채소 종자를 생산해 북한 전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슐랭커 대변인은 현재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지역에서 새로운 영양 개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점원 에그로 액션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기술 분야 가운데 이 공학에서 상대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관련 논문 건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해 있던 마지막 4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기간, 북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학이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OA가 학술 논문 색인 사이트인 스코퍼스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2년과 2015년 사이 북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스코퍼스의 가장 논문을 많이 올린 분야는 공학이었습니다. 스코퍼스는 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가 만든 세계 최대의 학위 논문 색인 사이트로 전 세계 유력 학술지들에 실리는 논문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생물학과 화학, 일반 공학, 물리학 등 모두 19개의 과학 기술 분야 가운데 2012년과 2015년 사이 북한에서는 일반 공학 논문 88편이 스코퍼스에 등재됐습니다. 이어 컴퓨터 과학 49편, 재료 과학 48편 순이었습니다. 기초 과학에서는 물리, 천문학이 45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논문이 스코퍼스에 등재된 공학을 다시 분류하면 기타 공학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았고 전기 전자공학 그리고 기계공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분야 중 정보체계, 정보처리 그리고 통계 분야는 등재된 논문이 전혀 없었고 보건과학이나 수의학은 해당 기간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핵과학이 포함된 에너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등재 논문이 적었습니다. 스코퍼스 자료 집계 결과 일반 공학이 북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단연 돋보였지만 세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논문 건수에서 북한 공학은 세계 179개 지역 가운데 119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의 공학은 지난해 논문 건수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절 스코퍼스에 등재된 북한 과학기술 논문 건수는 이전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평균 105편이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8년과 2011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159편이 등재됐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또 일상에서도 외래어 등 영어 단어를 적지 않게 쓰고 있는데요. 때문에 탈북자들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탈북자들에게 맞춤형 영어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있는데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BCDEFG HIJ 알파벳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영어를 익힙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교육장인데요. 평소에도 탈북민 전문 상담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인성학교, 언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곳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영어교육이 열렸습니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한 맞춤 영어교육인데다가 강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것도 특별한데요. 학생 입장에서 교육생 수준에 맞춘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한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 김의영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북한 이탈주민 관련된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에도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사실 영어 교육이 어디 미국에서 쓰는 영어 말고 그 우리나라 말에도 외래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어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 또래의 학생에게 배우는 시간이라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입이 제대로 떼지지 않는데요. 용기 내 한 단어 한 단어 따라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저희 막내 딸과 같은 나이 돼가지고 왜 깜짝 놀랐고 왜 에너지를 젊은 에너지를 충전받은 것 같고요. 네.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고요. 예, 앞으로 기대도 많이 되고 예, 진짜 영어를 좀 더 빨리 배웠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운 적이 있는 교육생들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히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영어 단어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북한에서 저 영어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외국어에 대해서 그닥 그 신경을 안 쓰고 적당히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 외래어로 되어 있고 정말 영어로 많이 되어 있고 영어 회화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간판을 비롯한 이런 것들뿐 아니라 또 일반적인 이 대화에서 영어로 말하는 경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뭐 전문적인 아니라 해도 그래도 필요한 거는 알고 알아야 되겠다 이런 중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 뭐 기본 과목 아니고 그 위에 과목을 배우다 나니까 여기 와서 또 다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부터 명심해서 잘 듣느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 하고 있는데 다 새로운 것 같아요. 예, 알파벳인데도 그 말 뜻, 배 굴리고 뭐 이거가 다 다르거든요. 무슨 의미인 것도 모르고 북한에서는 배우느라 배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배우는 식으로 배웠고 한국에서는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예,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예. 새로 배우는 기분이에요.
저 강의를 영어는 저는 한 30년 전에 배웠는가? 이제껏 뭐 크게 안 생각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영어가 정말 필요한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오늘에 이렇게 저분이 와서 강의해주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30년 전에 영어는 뭐 무슨 이제 사과를 뭐 SF던가 이렇게 말하면 그 발음이가 발음 자체가 좀 달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서는 이 히어 물음과 우리는 할 때 배울 때 그래 영어 뭐 F 하면 그거 함성하게 만들고 그 발음이 어땠던지 간에 비슷하게 나만 가면 되는데 이게 이 히어가 그 발음과 이천전과의 다음 자체가 알려주면 알리는 대로 그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고 아 정말 열심히 배워요. 비록 나이는 있지만 해도.
이번 영어 교육은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4회에 걸친 교육인 만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단어들을 익혀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설된 강의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만큼 교육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도 필요한 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피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들도 뭐 외국구리 서 있으면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치고 예, 그때는 딱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렇고요. 외국에 뭐 우리가 나갈 때도 진짜 뭐 밥을 더 먹겠습니까 물어봐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콜라 먹으세요 하는 것도 모르니까 눈치껏 먹다 나면 어떨 때는 입맛에 맞자는 거 막 먹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쇼핑이라든가 이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공중장소에 갔을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그게 앞으로 많이 기대되네요.
이곳에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물건을 살 때나 음식을 주문할 때 같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받고 있는 김우영 학생입니다.
오늘 쇼핑이고 다음에는 뭐 테크놀로지, 뭐 컴퓨터, 폰 이런 관련된 말. 그다음에 그리고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 식사할 때 그 음식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 용어 뭐 그 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들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여름 개편을 통해 더욱 강화된 한반도 관련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5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VOA 뉴스 투데이에서는 요일별 특별 코너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소식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화요일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수요일은 BOA 기자들의 북한 관련 뉴스를 심층 보도하는 심층 취재. 목요일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뉴스 깊이 보기. 금요일은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주간 RFA 소식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뉴스 투데이 시간을 통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을 보내드립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토요일 아침과 저녁 방송을 통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매거진에서는 한 주간 이슈를 끈 키워드로 화제를 모았던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뉴스로 보도하지 못한 취재 기자들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기자수첩, 화제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합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BOA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7월 25일부터 뉴스쇼 확장 개편과 함께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투데이, 그리고 토요 주말 프로그램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052-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2-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평양 26도, 양덕 24도입니다. 평안 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의주 낮 기온 25도, 수풍 26도, 강계 25, 희천 26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24, 낮 기온 26, 용현 아침에는 22, 낮에는 26도, 신계 아침 23,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이따금씩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4도, 심포 아침 21, 낮에는 23도, 장진 아침 14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기의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1도, 삼지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 서해북부 해상 역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뮌헨의 대형 상가에서 총격으로 인해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2일 뮌헨의 올림피아 쇼핑센터와 건너편 맥도날드 음식점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현재 경찰은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총격을 가한 범인이 3명이라고 전했으며 일부는 범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범인 중 한 명이 맥도날드 음식점 화장실에서 나와 총격을 시작했으며 식사 중인 어린이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현재 독일 경찰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독일에선 아프가니스탄 난민인 17세 소년이 달리는 열차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테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5명의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라이스 보좌관의 중국 방문은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라이스 보좌관이 이번 방문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해 남중국해와 경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웃나라 멕시코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멕시코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멕시코에 대한 공약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가 그와 같은 장벽 설치 비용을 낼 리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웃이고 친구이자 가족이라면서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 확대와 신설 항공로 개설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로운 핵순항 미사일 개발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순항미사일 1000기가량을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저항하는 오키나와현 지사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기지 이전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장을 22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함으로써 일시 중단됐던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법정 공방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동의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1일 ISIL 소탕 작전에 함께 나서고 있는 30여 개 연합국 국방장관들에게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특히 연합군은 이라크 지상전에서 ISIL 영토의 거의 절반을, 시리아에서는 20%가량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ISIL이 투입하는 병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가량 더 줄었다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ISIL은 완전히 소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